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재는 박 대통령이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에서 486억 원 미화로 4,200만 달러를 출연받아 재단을 설립한 뒤 최 씨와 함께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최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선고로 수개월째 지속된 한국 내 국론 분열과 혼란이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 정부는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됩니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초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 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그건 새삼스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사드와 한국의 국내 정치 사안은 별개란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린 사드가 한국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데 대해서 한국과 합의했다며 사드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며 우린 사드를 한국에 보내는 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동맹 차원에서 지난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지난 6일 첫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사드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직접 타격 방식으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북한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10일 그동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어떻게 신원을 확인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의 신원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누가 시신을 인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숨진 북한인이 김정남이 아니라 여권상에 기재된 북한인 김철이라며 시신 인도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리드 청장은 시신을 보건부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 뒤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 9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자국민의 안전과 귀국을 위해서 북한 당국과 비공개리의 어떤 협상도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 AFC가 오는 2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2019 아시안컵 최종 예선 축구 경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아시아 축구연맹에 경기 연기와 장소 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그러나 10일 아시안컵 경기위원회가 경기 연기를 결정했다며 새 일정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B조에서 북한과 레바논, 홍콩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이 4.7%로 집계돼 전달에 비해 소폭 내려갔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안에서 2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절기 동안 표준시를 원래 시간보다 1시간 앞당긴 시간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시각으로 밤 8시가 미국 시각 아침 6시에서 7시로 당겨지는 것인데요. 이는 계절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밝은 낮 시간을 더 길게 누리기 위해서 시작한 제도로 낮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활동 시간 증가, 또 전기 사용 절약과 범죄율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요일인 내일부터 시작돼 11월 첫 일요일까지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일광 절약 시간제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몇몇 주는 폐지 법안을 매년 발의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여름에 낮 시간이 더 길어지면 냉방비가 증가해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이 더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시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또 교통사고 증가,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과 비효율적이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존 보든의 노래입니다. How long will I love you?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을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long as the seasons meet to follow their pla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wash upon the sand. You want me to, and longer by far.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 as long as you are. How long will I give to you? As long as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no longer if I m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동중국해 일대에서 합동 해상 타격 훈련을 실시한 소식, 또 3월 10일 티베트 봉기 58주년을 맞아서 인도와 미국, 호주, 네팔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티베트인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다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판결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재판관 8명 전원 또 만장일치로 이렇게 박 대통령의 파견을 결정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측근 민간인이죠.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또 권한을 남용했고, 이런 행위가 대외민주주의의 원리와 또 법치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소식 역시 이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매우 비중 있게 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AP, 로이터, 신화, 교도 이런 각국의 주요 통신사를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아랍, 또 동남아시아 이런 그 나라들의 주요 언론들이 박 전 대통령이죠. 이제 파면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머리 기사나 주요 기사로 일제히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들 언론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과 동시에 면책 특권을 잃었고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을 반기는 환호성, 이런 그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시위대 분노 이렇게 동시에 터져 나왔다고 현지 분위기까지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또 뉴욕 타임스 신문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다뤘군요.
그렇습니다. 신문들 모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무리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반발을 샀고 또 집근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탄핵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좀 보면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이러면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공주로 여겨졌고 어머니가 피살된 이후에 22살부터 영부인 역할을 해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에 20년 동안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샤머니즘 종교 지도자 최태민 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 또 그의 딸 최순실 씨가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이라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경제 문제가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보복성 조치를 지적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지난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경제가 더 고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 역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따라서 실업률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공식 입장이나 발표가 나왔습니까?
예,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 대행이 논평을 했는데요.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죠. 이런 그 논평을 내놨고요.
예.
토너 대행은 또 정부가 바뀌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두 나라의 근본적인 관계와 유대는 지속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미국과 한국의 동맹, 유대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 내정 상황이기 때문에 평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속히 정치적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중국관영 CCTV의 경우에는 이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생중계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일본의 언론들도 아주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고 하던데요.
예,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히 신문과 도쿄 신문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담은 호회까지 발행했고요. 교도통신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더 한층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일본과는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됐고 또 중국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또 반대파들 간의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아랍권 위성 방송이죠. 알자지라 방송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고요.
예, 알자지라 방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일정과 또 도표까지 제시하면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전 박 전 대통령이 그간의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조사에 응한 적이 없지만 이젠 더 이상 검찰의 소환 명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역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고 또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합동 해상 타격 훈련을 실시했군요.
예, 미국과 일본이 이번 주 동중국해 일대에서 합동 해상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언론들과 또 미 국방정문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 성조지라고 하죠. 이 언론이 확인을 했고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화요일부터 7일부터 합동 훈련을 벌였는데 미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서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함께 구축함, 보급함 등을 파견을 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도 호위함이 여럿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훈련 일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 금요일 그러니까 10일 종료가 됐고요. 나흘간 계속된 이번 훈련에서 두 나라는 해상 전술 활동과 또 통신 관련 임무 수행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항모 칼빈슨함은 이번 훈련 종료 뒤에 현재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국과의 연례 합동군사훈련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훈련이 진행된 곳, 이 동중국해 일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로 부르는 곳입니다. 미 항공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중국해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하는 게 확인된 건 사실 좀 드문 일인데요.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이런 일본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서 확고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과시하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제를 촉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3월 10일로 티베트 봉기 58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이네요.
예, 1959년 3월 10일 중국 공산당의 강압적인 통치에 항거해서 티베트인들이 봉기를 일으킨 날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당시 봉기가 실패하자 추종세력을 이끌고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해서 바로 다음 해에 망명정권을 수립을 했는데요. 중국은 5년 뒤에 티베트를 자치구로 편입을 했고 티베트 망명정부와 티베트 독립운동단체들은 이날을 바로 티베트 민족봉기 기념일로 제정을 하고 해마다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티베트 망명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이들은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이후에 정치 박해와 종교 탄압, 또 문화 말살, 인권 침해 이런 강압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인은 중국이 문제 해결에 나설 때까지 계속 항쟁할 것이라고 다짐 또한 하고 있는데요. 10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를 비롯해서 네팔과 호주, 또 미국 뉴욕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티베트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기념식과 시위들이 열렸습니다.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티베트인들은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분신 자살한 희생자가 140명이 넘는다면서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자유를 우리는 원한다 이렇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네, 예,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이 티베트인들의 불법 시위는 강경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런 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른바 양회가 열리고 있다는 말씀 앞서 드렸었는데요. 티베트 봉기 58주년 기념일이 이번 이 양회 기간에 겹쳐서 또 더 민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양회에는 티베트 자치구 대표들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자치구 대표는 자치구 주민들의 뜻은 본토 중국 정부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서 망명정부는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당국은 티베트인들의 어떠한 불법 시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또 중국 정부가 지금 날선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달라이라마가 이달 초에 미국 케이블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중국 관리들의 뇌에는 상식이 결여돼 있고 강경파들의 경우에는 뇌 일부가 비어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달라이라마가 종교적 의상을 걸친 채 반중 분리 행각을 벌이는 정치 망명자라면서 이제는 아주 기만적인 연기에 능한 배우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날선 공방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달라이라마를 아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하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주가 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미국이 지난 2월 새로운 일자리가 23만 5천 개 증가하는 등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호조를 보였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 지표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법, 흔히 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목요일 두 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가 24시간 넘게 토론을 벌인 끝에 찬성 31표 대 반대 23표로 통과시켰고요. 이에 앞서 하원 세입위원회도 거의 18시간 동안 밤샘 토론을 벌인 뒤 이날 새벽에 23표 대 16표로 승인했습니다. 이 표는 소속 정당에 따라서 갈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했습니다.
네, 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예,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하원 전체 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상원으로 넘어가긴 했는데요.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도 좀 더 보수적인 의원들은 또 반대하고 있어서 자 과연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잠담하기가 힘듭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목요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새 법안을 설명했는데요. 라이언 하원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the closest we will ever get to repeal.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번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번 공화당 법안은 오바마 케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오바마 케어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했고 또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야 했는데요. 공화당 법안은 벌금을 $0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벌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의 가장 인기 있었던 조항 두 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만 26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조항, 또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라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조항, 이렇게 두 가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자,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세금 혜택 형식으로 지원금을 줬는데요. 이번 조항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의 법안 역시 세금 혜택을 제공하긴 하는데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오바마 케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공화당의 법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빈곤층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오바마 케어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오바마 케어의 일부였던 메디케이드 확대 계획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 아래에서는 소득이 빈곤 수준의 138% 아래인 경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빈곤층 주민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원래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가운데서도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만 해당했는데 그 대상을 크게 늘렸던 거죠. 현재 31개 주가 오바마 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 계획을 받아들여서 연방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돈은 더 많이 들고 혜택은 줄어드는 법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Republican bill is one of the largest transfers of wealth from working families to the richest people.
이번 공화당 법안은 부를 노동자 계층으로부터 부유층으로 옮긴다는 건데요. 로빈후드가 거꾸로 된 경우라고 펠로시 대표는 표현했습니다. 로빈후드는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영국의 전설적인 의적을 말하죠.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거죠?
네,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잃는 사람이 나올까 봐 우려하는 의원도 있고요. 또 좀 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바마 케어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서 언론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듣든 건강보험은 아주 좋아질 것이라며 새 건강보험 개혁 법안은 멋진 그림으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새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했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수정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거센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하와이주가 지난 수요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었죠. 이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는데 여기에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뉴욕주, 매사추세츠주 등 5개 주가 합세하면서 현재 모두 6개 주가 소송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들 주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주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뉴욕주는 새 행정명령이 이전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다른 이름의 무슬림 입국 금지라고 말했고요. 하와이주는 이슬람교도들과 외국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 주의 관광 사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 행정명령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입국 금지 국가가 이전 7개국에서 6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이라크가 빠져서요. 이란과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이렇게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영주권자나 이미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이미 망명이 승인된 난민들은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자, 지난 1월에 나왔던 행정명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뒀다고요?
네, 열흘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3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새 행정명령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 또 난민 심사 과정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미국 입국 심사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민 정책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 수정된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지난 2월에 노동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가 23만 5천 개 새로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7%로 나타나는 등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일자리 증가량이 아주 주목할 만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1월에 생긴 새로 생긴 일자리 수가 22만 7천 건으로 4개월 만에 20만 개를 넘었었는데요. 2월엔 그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신규 일자리 수가 20만 건을 넘으면 고용시장이 호황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겨울 지구는 포근한 날씨 탓에 건축 분야에서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외에 사교육과 제조, 의료 분야, 광산업 등에서도 신규 채용이 늘었습니다.
네. 자, 2월 고용 지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2월 노동 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번째 고용 지표란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거짓이고 완벽한 소설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용 고용시장이 활기를 찾았다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역시 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 민간 부분의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6센트 올랐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았습니다.
네. 자, 이 신규 일자리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임금은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이렇게 노동시장이 좀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자, 이렇게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예상되는 게 있죠.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고위관리들은 미국의 노동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안정되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상에 논의하고요. 수요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달 초에 제닌 옐런 연준 의장이 한 기업인 행사에 참석해서 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데다 2월의 노동지표가 또 이렇게 호조로 나오면서 많은 금융 전문가가 연준이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연준이 기대하는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난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 2015년 말과 작년 12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지요. 연준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율로 경제가 나쁘면 이자율을 낮춰서 시장에 돈을 풀고요.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 이자율을 높여서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달 노동지표가 수치상으로는 높게 나왔습니다만 직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여전히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2월의 실업률은 4.7%로 완전 고용 수준인 5%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50만 명이 무직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고요. 또 570만 명은 정규직을 원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난 4주간 직장을 찾으려고 시도한 사람을 집계한 수치인데요. 따라서 일을 하고 싶어도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은퇴를 한 사람의 경우는 이 실업률에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실업률이 낮긴 하지만 아직 완전 고용이 이른 건 아니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he's always a woman to me. 그녀는 언제나 내게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라는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She can kill with a smile. She can wound with her eyes. And she can ruin your faith with her casual lies. And she only reveals what she wants you to see. She hides like a child,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can lead you to love, she can take you or leave you. She can ask for the truth, but she'll never believe. And she'll take what you give her as long as it's free. Yeah, she steals like a thief,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Oh, she takes care of herself. She can wait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Changes her mind, and she'll promise you more than the Garden of Eden.
and she'll carelessly cut you and laugh while you're bleeding. But she'll bring out the best and the worst you can be. Blame it all on yourself, 'cause she's always a woman to me.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She is frequently kind, and she's suddenly cruel. But she can do as she pleases, she's nobody's fool. She can't be convicted, she's earned her degree. And the most she will do is throw shadows at you,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달 초 연방의회에 새 정부의 무역정책을 다룬 3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의 혜택과 권리가 약화된다고 판단되면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서 주목이 됐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설립 배경.
세계무역기구 WTO는 전 세계 각국이 상품과 용역의 수출과 수입 등 모든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 나라들 간의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5년 1월에 출범했습니다. 그전까지 세계무역질서는 1947년에 발효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약칭 GATT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GATT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점을 보완해서 새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축하고 전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를 출범시키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1986년에 우루과이에서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래 1994년 모로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세계무역기구 WTO는 처음 설립 당시 70개국으로 출발했는데요. 2016년 7월 기준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서 총 164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전 세계 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WTO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무역과 경제 정책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요. WTO 사무국은 실무팀을 꾸려서 신청국의 경제 현황을 꼼꼼하게 살핀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원국에 회람시킵니다. 이후 각 회원국은 찬반 표결을 통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조직.
세계무역기구 WTO는 크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강요회의 밑에 분쟁해결기구와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사회 밑에 분야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요회의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요. 일반 이사회가 강요회의를 대신해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현재 WTO 사무총장은 브라질 외교관 출신인 호베르토 아제베드입니다.
The WTO, as we know, has been defined by what we have been doing in the negotiating front. This is how the world sees us.
지난 2013년에 선출된 아제베드 사무총장은 재선에 성공해서 오는 9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WTO가 하는 일.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국가 간의 교역이 매우 활발한 만큼 무역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훨씬 커졌습니다. 회원국 간의 무역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일은 WTO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곧 사회 문화 분야를 거쳐 외교 안보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도
최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한국 연합뉴스 보도 듣고 계신데요. 한국에서는 중국을 WTO에 제소하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WTO에 따르면 1995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500건이 넘는 분쟁이 WTO에 제소됐고요. 이 가운데 350여 건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GATT와 W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GATT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협력기구였지만 WTO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라는 점입니다. WTO의 판결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피해국의 보복 행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사법기관의 준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TO는 또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율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입국들이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하고요. 각 나라 보호무역의 정도를 조절하고 또 무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는 개방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각국이 인접 국가들끼리 또는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나라들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WTO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WTO와 미국.
Then we're going to renegotiate or we're going to pull out. These trade deals are a disaster, Chuck.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미국 시사 프로그램인 Meet the Press에 출연해서 WTO 같은 다자간 무역 체제나 다자간 무역 협정을 비판하고 있는 소리 듣고 계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신봉자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상 앞으로 자유무역주의의 표상인 다자간 무역기구 WTO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달 초에 300쪽이 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올해 보고서는 WTO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의 혜택이나 권리를 약화하거나 무역협정의 의무를 늘리려 한다면 저항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슈퍼 301조는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할 경우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의 초강력 통상법 조항입니다. 당초 한시적이었던 이 조항은 역대 행정부에 따라서 부활 또는 폐지돼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슈퍼 301조를 부활하면 미국은 WTO의 테두리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Well, let's find out what it means. 네,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한동안 살 집을 찾고 있던 제이슨에게 마이크가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말했던 그 집을 산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안타깝지만 거래가 안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가 Oh, I'm sorry to hear that. 아, 이런, 안 됐구나. Then that means that you are back to square one? 그럼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네.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에 제이슨이 Yes, I am back to square one. 맞아, 그렇게 된 거지.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다 잘 될 거야, 라며 제이슨에게 용기를 주자 제이슨이 Thanks, 라고 합니다. So remember today's phrase, back to square one.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Today's phrase is back, B-A-C-K, back to square, S-Q-U-A-R-E, square, one, O-N-E, one, back to square one. If you have to go back to square one, it means that you have to stop and start all over again. 하던 일이 기대했던 것만큼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square one, square one은 판 위에서 하는 게임인 보드 게임에서 왔는데요. 게임 시작을 첫 번째 네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square one으로 뒤돌아간다는 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의 표현 back to square one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So today we learned what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means. 네, 오늘 배우신 표현 back to square one은 to start all over again이라는 뜻이죠. So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김 씨 일가가 60년 이상 통치하고 있는 독재 국가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삶 전반을 엄격히 통제하며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주와 노동의 권리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 전역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제 노동이 자행되고 있으며 상황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2015년 백서에서 북한 국가보위부가 정치범 수용소의 일종인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개의 관리소에 약 5천에서 5만 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나 구금시설에서는 혹독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여러 보고서들은 지적합니다. 수감자들은 지속적으로 폭력과 고문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공개 처형도 이뤄지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많은 탈북자들과 비정부 단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고문 유형을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심각한 구타와 전기 충격,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수감자들이 똑바로 서거나 눕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감금되기도 합니다. 일부 보고서는 산모가 보는 앞에서 신생아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많은 수감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등으로 수용소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16 북한 인권보고서와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소의 관리들이 구금시설 내 출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제 낙태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는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며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의 자유와 인간 존중,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 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이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